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는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 미국이 반군들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군 대변인은 어제 시리아군만이 휴전을 준수하고 있고 미국이 지원하는 반군은 주거지역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러시아의 휴전 약속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 인사 어느 누구도 러시아나 시리아 정권의 휴전 약속을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요한 것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알레포 지역 반군들은 이번 휴전 합의에 대해 여전히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유시리아군 관계자는 BOA에 자신들이 휴전을 지키는 이유는 단지 식량과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알레포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구호 차량은 여전히 터키에 대기한 채 시리아 국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는 수백 대의 구호 차량이 지원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지만 시리아 정부가 이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로 인해 휴전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공동순찰과 영내국가 해군과의 합동훈련을 통해 남중국해 활동을 늘릴 계획이라고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이 말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나다 방위상은 어제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이같이 밝히고 필리핀과 베트남 등 영내 국가들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나다 방위상은 또 미국이 오는 2020년까지 해군과 공군 자산의 60%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할당키로 한 계획을 환영했습니다. 이나다 방위상은 중국이 최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지에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영토와 주권 보호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결의를 강조했습니다. 일본 후쿠오카 고등법원은 오늘 미군기지를 위한 매립작업 승인을 철회한 오키나와 현 정부의 결정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오키나와 현 정부는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놓고 20년째 갈등을 빚으며 법정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미국은 현 후텐마 해병대 공군기지를 인구가 적은 해노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매립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반대파들은 오키나와에서 아예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오키나와 현 정부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후보가 폐렴으로 인한 건강 문제 논란 이후 어제 유세장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스보로의 한 대학을 찾아 선거일이 두 달 남은 상황에서 집에 가만히 앉아 안정만 취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또 수많은 미국인들은 아프게 되면 대안이 없다며 임금이 줄면 자칫 집을 잃는 등 여러 재앙에 닥치게 된다면서 자신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것은 자녀들과 가족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이날 뉴욕 경제클럽 연설에서 4조 4천억 달러의 세금 감면과 규제 축소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평균 3.5%의 경제 성장으로 2,5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오늘 베네수엘라와 쿠바 순방길에 나섰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서 비동맹운동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전 세계 120개국이 참여하는 비동맹운동은 50여 년 전 미국과 옛 소련 등 강대국 중심 외교에 대항하는 제3국 간 동맹으로 설립됐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 이어 쿠바를 방문해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 만날 예정입니다. 중국 남동부 지역과 타이완에 태풍 무란티가 강타해 적어도 1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실종됐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어제 중국 내륙을 강타한 이번 태풍은 지난 1949년 공산국가 건국 이래 동남부 지역을 강타한 역대 최강급이자 세계 도처에서 올해 발생한 태풍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고대부터 인간은 자신의 용맹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용맹함은 곧 자신의 권력을 상징하고요. 나 자신을, 가족을, 그리고 나아가서는 공동체를 지키는 수단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사람끼리 혹은 동물과 격투를 벌이며 용맹함을 과시하는 전통은 축제 형태로 세계 곳곳에 아직까지 남아있는데요. 스페인 하면 떠오르는 황소와 사람의 대결, 투우 경기도 이런 축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투우는 무서운 속도로 사람을 향해 질주하는 뿔 달린 황소에게 투우사가 검을 수차례 꽂아 쓰러뜨리는 건데요. 최근 동물 학대 논란이 일면서 반대 시위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성난 황소를 만들기 위해서 시력을 일부러 감퇴시키기도 하고요. 또 신경쇠약에 걸리게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칼로 잔인하게 도살하는 것도 비인간적이라는 건데요. 전통이란 미명하에 자행되는 동물학대이자 집단적 광기의 표출이라는 건데 찬성하는 쪽에서는 투우가 역사에 뿌리박고 있는 오래된 예술 형태이며 관광 상품이기 때문에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간의 원초적 본능을 표출하는 축제라는 의견과 전통은 악습의 면죄부를 주는 마법의 단어가 아니라는 의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0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구름 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9월 17일 토요일 북한은 구름 많겠고 함경남도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9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9에서 28도, 신의주 19에서 26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9에서 27도, 함흥 16에서 23, 끝으로 청진은 18에서 2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콜드플레이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In My Place 함께 감상해 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유럽연합 EU 정상들이 어제 슬로바키아에 모여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회원국 가운데 영국만 빠졌는데요. 지난 6월 결정된 영국의 EU 탈퇴 문제를 다루기 위한 모임입니다. 또 유럽 각국 군대를 통합한 유럽군 창설도 의제 가운데 하나고요.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이 미군의 남중국해 순찰활동에 자위대를 동참시키겠다는 계획을 어제 밝혔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해커들이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운동선수들의 의료기록을 빼내서 내용을 공개했다는 소식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의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였군요.
예, 영국을 제외한 27개 유럽연합 회원국 정상들과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의장을 비롯한 유럽연합 지도부가 어제 슬로바키아 수도 브라티슬라바에 모여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공식적인 유럽연합 EU의 정상회의는 아니고요. 최근 유럽 주변에서 많은 문제들을 낳고 있는 난민 정책이나 또 테러 대응 계획, 또 심각한 경제 침체 타개 방안과 또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서 방위 협력을 강화하는 일정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예. 자, 앞서 영국을 제외한 27개 유럽연합 회원국 정상들이 모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영국은 왜 빠진 겁니까?
예, 영국이 지난 6월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유럽연합을 탈퇴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회의는 영국의 탈퇴 결정 직후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된 공식 EU 정상회의에서 영국을 제외하고 별도의 모임을 다시 열기로 결의한 데 따른 일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비공식 EU 정상회의에서는 영국의 EU 탈퇴 절차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또 영국이 빠진 EU의 장래를 어떻게 구상할지도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은 유럽 각 나라의 군대를 합쳐서 유럽군을 만들자. 자, 이런 이야기도 오가는 중이라고요.
예.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하루 전날 연례 시정연설을 했는데요. 유럽군 창설의 전 단계로 유럽 각국 군대를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통합사령부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융커 집행위원장은 이전부터 유럽군 창설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왔는데요. 지난 6월 EU 정상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유럽군 창설 계획 보고서까지 만들어서 회원국 정상들에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안에 대해서 유럽국 정상들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는 모습이라죠?
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어제 EU 정상회의가 열리는 슬로바키아로 향하기에 앞서서 프랑스에서 별도의 양국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두 나라 정상은 공동 발표문을 통해서 유럽이 보유한 군사력을 신속히 전개할 수 있도록 통합사령부 창설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비슷한 구상을 내놨던 EU 집행위원장의 시정연설에 적극 호응한 것이고요. 또 유럽의 군사력을 통합하는 문제가 이번 EU 정상 모임의 의제로 다뤄질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국의 정상들이 이 유럽 입군이 필요하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네.
자, 이 유럽 각 나라 군대를 통합한 유럽군이 왜 필요하다고 보는 걸까요?
예, 현재 유럽에서는 미국 주도로 유럽 각국이 참여하는 안보협의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최대의 군사협력기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후 각국 정상들은 이 나토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최근 수년 동안 꾸준하게 제기해왔습니다.
예, 왜 나토에 대한 의존을 줄여야 한다고 보는 겁니까?
예, 지난 2014년 러시아가 동유럽의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무력 병합한 이후에 인근 지역 반군들의 활동을 후원하면서 이 군사적인 위협을 확대하는 등 유럽 일대의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토는 미국이 주도하는 기구여서 유럽 각국의 안보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난 6월 EU 정상회의에서 공개된 보고서에 나타났습니다. 또한 영국을 뺀 나머지 27개 EU 국가들 가운데 나토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이 6개 나라나 된다는 점도 독자적인 유럽군 창설 계획의 배경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현재 유럽군 창설 논의에 대해서 나토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나토 측은 유럽군 창설 계획에 꾸준하게 반대해왔습니다. 유럽 각국의 군사협력 확대 계획은 아무래도 나토의 역할과 중복되기 때문인데요. 나토는 최근 유럽의 안보 요구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병력과 무기 배치의 범위 또 지역을 넓혀왔고요. 또 EU 국가들 가운데 나토 회원국이 아니었던 동유럽 나라들을 속속 받아들였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EU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요?
예.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뒤에 미국과 EU는 각각 러시아를 상대로 경제 제재를 진행해 왔는데요. 이 지역 분쟁 해결을 위한 민스크 평화협정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서 얼마 전 미국은 제재 대상 목록을 확대했습니다. EU도 이 미국의 조치를 따르고 있습니다. EU 사무국은 어제자 성명을 통해서 기존 유럽연합의 대러시아 제재 시한을 6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번 조치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연관된 것으로 파악되는 러시아의 개인 146명과 기관 37곳의 EU 역내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가 내년 3월까지 계속됩니다.
네, 다음 소식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일본 자위대가 미군과 함께 남중국해 순찰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이 미국을 방문 중인데요. 어제 워싱턴 DC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간담회에서 일본 해상자위대를 미군의 남중국해 순찰 활동에 동참시킬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나다 방위상은 간담회 발언을 통해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주변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을 확대시키고 있는 중국의 행보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중국이 국제적인 질서를 재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악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이번에 자위대가 동참하게 될 남중국해 순찰 활동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볼까요?
예, 미국 해군은 중국이 남중국해 중심 해역에서 인공섬을 만들고 있는 스카보로 암초 주변에 대해서 순찰 활동을 조만간 시작할 예정입니다. 중국이 해당 지역에 군사 시설을 만들어서 기지화될 경우 인근 필리핀의 수백만 미군 시설의 전략적인 위험 요소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건데요. 이나다 일본 방위상은 이런 미군의 활동을 도와서 양국의 동맹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위대가 이번 훈련에 동참하게 되면 해외 활동이 좀 본격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2차 대전 전범 국가인 일본은 군대 보유가 금지되어 왔는데요. 일본이 자국을 지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력 행사를 허용한 조직이 자위대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 정부는 동맹국의 안보 위협은 곧 일본의 안보 위협이라는 집단자위권 개념을 담은 안보법을 만들어서 자위대가 실질적으로는 군대처럼 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나다 방위상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본 밖에서 미군과의 합동훈련 및 공동작전을 수행하면서 자위대의 해외활동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이나다 방위상이 미국 국방장관과도 회담했었죠?
예, 이나다 일본 방위상은 이날 CSIS 관담회에 앞서서 미국 국방부인 펜타곤에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을 만났습니다.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두 나라는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방위당국 간에 긴밀히 공조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나다 방위상은 또한 동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강화 움직임에 관련해서 중국이 계속 일본 영해를 침범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미국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러시아의 해커들이 유명 운동선수의 의료 기록을 빼내서 공개했다는 소식이네요.
예, 러시아의 컴퓨터 기술자들이 세계 반도핑기구, 이 운동선수들의 불법 약물 사용을 통제하는 국제기관의 전산망을 뚫고 들어가서 자료를 빼내서 속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지난 리우올림픽 체조 4관왕인 시몬 바일스와 인기 테니스 선수인 세레나 윌리엄스, 비너스 윌리엄스 자매가 포함된 미국 선수들 의료 기록을 빼내서 인터넷에 올렸고요. 다음 날에는 영국과 독일, 체코 등 세계 각국 선수 25명의 의료 기록이 빠져나간 사례가 세계 반도핑 기구 발표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예. 자, 러시아 해커들이 왜 이런 일을 한 걸까요?
예, 지난달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막을 내린 올림픽에 일부 러시아 선수들의 출전이 좌절되고 또 현재 같은 곳에서 열리고 있는 장애인 올림픽에서는 러시아 선수단이 아예 퇴출된 데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운동선수들은 지난 2014년 자국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에서 조직적으로 금지 약물을 사용하고 이를 은폐했던 일이 적발돼서 이번 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 출전에 제한을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반도핑 기구를 앞서서 이 운동선수들의 불법 약물 사용을 통제하는 국제기관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 선수들의 의료 기록이 이 반도핑 기구의 전산망에 있었다는 것, 이들도 금지 약물을 사용했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이번에 러시아의 컴퓨터 기술자들이 빼낸 기록이 세계 반도핑 기구 전산망에 남아 있었던 것은 해당 선수들이 의학적인 이유로 금지 약물을 복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난치 병 치료를 위한 예외에 따라서 약물을 사용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자료가 공개된 선수들 가운데에 크리스 푸름 선수는 세계 최대 도로 자전거 대회인 투르드 프랑스에서 세 차례 연속 우승한 영국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근육통을 풀어주는 소염제를 사용했었고 또 천식약을 먹었던 내용이 이번 자료에 담겨 있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선거운동에 복귀했습니다. 이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보다는 미국의 장래에 대해 이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요. 그리고 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밝힌 경제 공약을 비롯해서 이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최근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에드워드 스노든을 사면하란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 하원 정보위원회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는 소식, 또 미국 대서양 연안에 첫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됐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선거운동에 복귀했네요.
네, 클린턴 후보가 폐렴으로 이 사흘 동안 자택에서 휴식을 취했는데요. 어제 이 노스캐롤라이나주 유세를 시작으로 해서 다시 선거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선거운동에 복귀하고 싶었다고 말했는데요. 며칠 잘 쉬긴 했지만 이 미국 노동자들 가운데는 자신과 달리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미국인 가정과 자녀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돕기 위해서 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클린턴 후보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 want to give our kids a safer world. To me that means a world with strong allies, more friends.
네, 클린턴 후보는 아이들에게 좀 더 안전한 세상을 물려주고 싶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좀 더 안전한 세상이란 강력한 동맹과 함께 이 우방국은 점점 늘어나고 이 적대국이나 핵무기는 줄어드는 그런 세상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후변화 대책에 힘써서 건강한 지구를 이 자녀에게 남기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앞으로 클린턴 후보는 이 젊은이들을 돕고 또 미국 경제를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 연설하는 등 이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이 클린턴 후보가 선거운동에 복귀한 첫날부터 바쁜 일정을 보낸 모습인데요. 어제 워싱턴 DC에서 열린 행사에도 참석했었죠?
네, 맞습니다. 의회 히스패닉 코커스 연구소 이 CHCI 행사에 나타났는데요. 대통령에 당선되면 100일 이내에 이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을 의회에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시민권을 딸 수 있게 허용하는 안을 이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클린턴 후보의 소식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후보는 어제 경제 정책을 밝히는 연설을 했군요.
네, 어제 뉴욕 경제클럽에서 연설했는데요.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말입니다.
Over the next 10 years, our economic team estimates that under our plan, the economy will average 3.5% growth.
네, 앞으로 10년 동안 평균 3.5%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2,500만 개 새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에 대해서 여전히 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후 이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2%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이 세계통합주의, 글로벌리즘 때문에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미국을 우선으로 하는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니즘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앞서 이 밝힌 내용에서 수정된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이 앞서 연방세금 삭감 규모를 10조 달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4.4조 달러로 줄여서 얘기했습니다.
예, 어쨌든 이 세금을 좀 크게 줄이겠다는 건데요. 부족한 세금을 어디서 충당합니까?
네, 자세한 내용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 트럼프 후보가 동맹국들의 방위 분담금을 늘리겠다고 여러 번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데 어제도 이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독일, 사우디아라비아를 꼭 집어서 얘기했는데요. 미국이 현재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 소식까지 살펴봤는데 여기서 잠깐 지지율 상황을 좀 보면요. 한때 클린턴 후보가 큰 격차로 트럼프 후보를 따돌렸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트럼프 후보가 따라잡은 모습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뉴욕타임스 신문과 CBS 방송이 공동으로 시행한 이 전국 단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양자 대결의 경우 클린턴 후보가 2%포인트 아주 근소한 차이로 앞섰고 또 군소 정당 후보 들을 포함한 4자 대결에서는 이 두 후보의 지지율이 같게 나왔습니다. 이 같은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요. 이 미국인들은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이 기질이나 가치 면에서는 대통령이 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클린턴 후보보다 더 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클린턴 후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선택이라고 보는 반면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후보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두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에드워드 스노든, 몇 년 전에 전 세계를 아주 떠들썩하게 한 인물인데요. 최근 스노든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16일 이 미국 내 여러 극장에서 에드워드 스노든을 소재로 한 영화가 개봉하는데요. 이에 앞서 지난 수요일 이 미국 시민 권리 단체인 미국 시민 자유 연맹 ACLU와 또 국제 인권 단체인 Amnesty International을 중심으로 해서 이 스노든을 사면하라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이 스노든을 사면해 달라는 겁니다.
예. 자, 먼저 이 에드워드 스노든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스노든은 이 미국 국가안보국 NSA에서 계약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인데요. 지난 2013년에 이 9.11 테러 이후에 시행되었던 이 NSA의 민간인 사찰 프로그램을 폭로해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현재는 러시아에 머물고 있는데요. 미국으로 돌아오고 싶다는 뜻을 여러 번 밝혔죠. 일부에서는 이 스노든을 이 영웅으로 보는 시각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 스노든을 국가 기밀을 폭로한 반역자로 보고 있고요. 미국에 들어올 경우 이 관련법에 따라서 처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정부뿐만 아니라 의회 쪽의 입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어제 하원정보위원회가 스노든을 신랄하게 비난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이 스노든의 폭로로 미국 안보가 크게 손상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스노든이 공개한 기밀의 대부분은 미국인들의 그 사생활 보호와는 별로 관계가 없고 또 군사 기밀 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는 건데요. 또 스노든이 자신의 배경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고 또 동료 직원들과 불화를 빚기로 했다면서 결코 스노든은 영웅이 아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스노든을 사면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는데요. 이 공화당과 민주당 이 보고서가 이 양당 지도부 모두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스노든은 하원 보고서 내용을 일축했습니다.
네, 자 인권 단체로부터 사면을 하라 이런 압력이 들어오고 있는 건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스노든을 사면할 가능성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백악관은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이 스노든을 사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해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하와이에 해양 국가 기념물을 확대하면서 세계 최대의 해양 보호구역이 탄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한 달 만에 또 다른 해양 국가 기념물을 지정했네요.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목요일 미국 동북부 뉴잉글랜드 해안의 약 13,000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지역을 해양 국가 기념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은 동부협곡과 해산 해양국가기념물 이런 이름으로 불리게 될 텐데요. 미국 역사상 미국 동부 해안, 그러니까 이 대서양의 해양 국가 기념물이 지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더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예. 자, 이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앞으로 이 지역에서는 연구 활동과 해적 케이블 설치를 제외한 모든 개발이 금지됩니다. 이 석유와 가스 등의 시추 활동이 금지되는 건 물론이고요. 여가를 위한 낚시는 가능하지만 이 상업적인 어업 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이 지역에서 활동해온 이 개와 바닷가재의 잡이 어선들은 앞으로 7년 안에 새로운 어획지를 찾아서 떠나야 하는데요. 이 업계에서는 이번 지정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또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일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어렸을 때 하와이에서 자라서 그런지 바다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은 목요일 새 해양 보호 구역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 개인적으로 해양 보호에 관심이 많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 grew up in Hawaii. The ocean's really nice there. And anybody who grows up on an island, certainly those of us who grow up in Hawaii.
네, 오바마 대통령은 하와이는 바다가 멋지다면서 이 섬에서 자란 사람들은 일찍부터 바다의 고마움을 알게 된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멋진 바다를 후손에게 물려주지 못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해양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해양국립공원의 이름이 이 동북협곡과 해산해양국립기념물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지역의 해저 지형을 딴 이름 같군요.
그렇습니다. 이 백악관은 이 지역 해저에 미서부의 거대 협곡인 그랜드 캐년보다 더 깊은 협곡이 3개나 있고 또 바닷속에 산이라고 일컬어지는 해산 역시 4군데나 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서 이 희귀 산호초와 물고기, 또 고래와 거북이 등이 서식하고 있다면서 이런 해양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 국립 기념물로 지정하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이 환경 문제, 또 자연 보호 문제에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가장 많은 국가 기념물을 지정한 그런 대통령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이 퇴임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이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지금까지 새로 지정하거나 확대한 국가 기념물의 수는 20곳이 넘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앞서 하와이에 있는 파파하노모쿠 아키아 이 해양 국가 기념물의 면적을 현재의 4배인 150만 제곱킬로미터로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이 세계 최대의 해양 보호 구역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올해가 이 미국 국립공원 관리국이 설립된 지 100주년 되는 해 아닙니까?
네.
예. 자, 그래서인지 오바마 대통령의 노력이 더 의미가 있다. 이런 반응이 많은데요.
네, 맞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회가 될 때마다 국립공원이나 국가 기념물을 찾아 연설하면서 이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이 참고로 연방 차원에서 관리하는 국립공원의 경우 연방의회만이 지정할 수 있지만 이 국가기념물의 경우에는 1906년에 제정된 국가유물법에 따라서 이 대통령 권한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죠. 루카스 그레이엄의 노래입니다. 7살부터 60살까지 한 사람의 인생을 노래한 곡인데요. Seven Years 함께 들어보시죠.
Once I was 7 years old, my mama told me, go make yourself some friends or you'll be lonely. Once I was 7 years old. It was a big, big world, but we thought we were bigger. Pushing each other to the limits, we were learning quicker. By 11, smoking herb and drinking burning liquor. Never rich, so we were out to make that steady figure. Once I was 11 years old, my daddy told me, go get yourself a wife or you'll be lonely. Once I was 11 years old. So I started writing songs, I started writing stories. Something about that glory just always seemed to bore me. Cause only those I really love will ever really know me. Once I was 20 years old, my story got told. Before the morning sun when life was lonely. Once I was 20 years old. Only see my goals, I don't believe in failure. Cause I know the smallest voices, they can make it major. I got my boys with me, at least those in favor. And if we don't meet before I leave, I hope I'll see you later. Once I was 20 years old, my story got told. I was writing about everything I saw before. Songs have been sold. We've traveled around the world and we're still roaming. Soon we'll be 30 years old. I'm still learning about life. My woman brought children for me, so I can sing them all my songs and I can tell them stories. Most of my boys are with me, some are still out seeking glory, and some I had to leave behind. My brother, I'm still savvy. Soon I'll be 60 years old. My daddy got 61. Remember life and then your life becomes a better one. I made a man so happy when I wrote a letter once. I hope my children come and visit once or twice a month. Soon I'll be 60 years old. Will I think the world is cold? Or will I have a lot of children who can bore me? Soon I'll be 60 years old. Soon I'll be 60 years old. Will I think the world is cold? Or will I have a lot of children who can bore me? Soon I'll be 60 years old. Once I was 7 years old, mama told me, go make yourself some friends or you'll be lonely. Once I was 7 years old.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 언론은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들의 지지율을 보도하면서 특히 각주의 지지 경향을 분석하곤 하는데요. 미국에선 특정 정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해오는 주가 있는가 하면 선거 때마다 바뀌는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선 이렇게 주의 특성에 따라 50개 주를 블루 스테이트, 레드 스테이트, 그리고 스윙 스테이트로 구별해서 부르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It's the answer spoken by young and old, rich and poor, Democrat and Republican.
지난 2008년 11월 4일 대통령 선거일 밤,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바락 오바마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오바마 당선자는 이날 연설에서 미국의 화합을 강조했는데요. 미국은 레드 스테이트와 블루 스테이트의 모임이 아니라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합중국이다 라고 말하자 지지자들의 함성이 터져나왔지요. 당시 오바마 당선자가 말한 레드 스테이트는 바로 공화당을 지지하는 줄을 말하고 블루 스테이트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줄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당선 연설에서 언급할 만큼 미국은 공화당이 우세한 주와 민주당이 우세한 주가 뚜렷하게 구분돼 있습니다.
왜 공화당과 민주당 우세주를 색깔로 구분하는 걸까요?
공화당과 민주당을 색으로 구분하는 것의 기원은 1860년대 미국 남북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는 지금과는 반대로 공화당이 이끄는 북군 지역을 파란색으로 표시했고요. 이후 선거에서도 계속 공화당은 파란색, 민주당은 빨간색으로 표기한 지도를 사용했지요. 이 전통은 20세기에도 이어져 왔는데요. 역사적으로 보수 정당을 파란색, 진보 정당을 빨간색으로 표기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반대로 민주당을 파란색으로, 공화당을 빨간색으로 표시하면서 사람들이 혼란을 겪기도 했는데요. 2000년 대선에 이르러서야 언론사들이 민주당은 파란색으로, 공화당은 빨간색으로 색상 표기의 일치를 보면서 레드 스테이트, 블루 스테이트라는 표현도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블루 스테이트, 레드 스테이트는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오는 11월 8일에 대통령을 뽑는 투표가 시행되지만 이 투표 결과에 따라 무조건 대통령이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 당선 결과는 538명에 달하는 선거인단 손에 달려있는데요. 주마다 인구수에 비례한 선거인단 숫자가 정해져 있지요. 예를 들어 알래스카 같은 작은 주는 선거인 숫자가 3명이고 캘리포니아주는 가장 많은 55명의 선거인이 배정돼 있는데요. 미국 50개 주 가운데 2개 주만 제외하고는 승자 독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투표에서 한 표라도 더 많이 얻는 대선 후보가 그 주에 배정된 선거인을 모두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인단 수의 과반인 270명을 확보하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지요. 그러니까 11월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표를 더 얻어서 그 주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게 된다면 그 주는 빨간색 주, 그러니까 레드 스테이트가 되는 거고 민주당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어서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간다면 블루 스테이트가 되는 겁니다.
블루 스테이트와 레드 스테이트를 대표하는 주들은 어딘가요?
민주당 우세주인 블루 스테이트는 진보적인 성향인 만큼 미 서부와 동북부 해안 지역에 약 20개 주가 포함되는데요. 대표적인 블루 스테이트는 미 서부의 워싱턴 주로 지난 7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연속으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고 주를 대표하는 상원의원 2명도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워싱턴 주 외에 미네소타, 오리건, 캘리포니아, 뉴욕주 등이 블루 스테이트로 꼽힙니다. 공화당을 지지하는 레드 스테이트는 보수적인 성향의 미 중부 내륙과 남부 지역 주들이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레드 스테이트는 남부의 엘라베마주로 엘라베마주에서는 지난 7번의 대선에서 꾸준히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고 두 명의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대부분이 모두 공화당 소속입니다. 엘라베마주에 이어서 알래스카, 아이다호, 캔자스, 미시시피주 등이 대표적인 레드 스테이트로 꼽힙니다.
스윙 스테이트는 또 뭔가요?
미국의 모든 주를 레드 스테이트와 블루 스테이트로 정확히 딱 반을 나눌 순 없습니다. 스윙 스테이트도 있는데요. 스윙은 흔들린다는 뜻이지요. 지지 정당이 일정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스윙 스테이트 또는 경합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빨강과 파랑, 이 레드와 블루를 섞으면 보라색, 즉 퍼플이 되지요. 그래서 스윙 스테이트를 퍼플, 보라색으로 표시하고 퍼플 스테이트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대선의 승패를 좌우하는 게 바로 이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인데요. 민주공화 양당 모두 명백한 우세를 장담할 수 없다 보니 대선 후보들이 사활을 걸고 스윙 스테이트에 집중하지요. 미국 대선 관련 뉴스를 들어보면 대통령 후보들이 50개 주 가운데 유독 특정 주만 계속 찾아가서 유세 활동을 펼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스윙 스테이트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어차피 블루나 레드 스테이트는 유권자들의 마음이 대부분 정해져 있으니까요. 현재 스윙 스테이트는 10개에서 12개 주 정도가 꼽히는데요. 대표적인 스윙 스테이트는 뉴햄프셔, 네바다, 오하이오, 웨스트 버지니아, 콜로라도, 플로리다, 버지니아 주 등으로 선거 관련 지도를 보면 이들 주는 대부분 보라색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블루 스테이트와 레드 스테이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burst your bubble. burst your bubble입니다. Have you ever heard this American English phrase? burst your bubble. burst your bubble. Well, let's find out. But first,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that Jason and Mike had.
Welcome and congratulations.
Thank you. I'm so excited that I got this job. I'm going to be diligent and perform extra tasks so that I can quickly get promoted into a managerial position.
I'm sorry to burst your bubble, but I've worked here 10 years, performed extra duties, and I still haven't been promoted to a management position.
Oh, really?
In order to get promoted here, you need to be related to the owner or the president of this company.
본문에서 마이크가 Welcome and congratulations! 라고 말하자, 제이슨이 Thank you. I'm so excited that I got this job. I'm going to be diligent and perform extra tasks so that I can quickly get promoted into a managerial position.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그러자 마이크가 I'm sorry to burst your bubble, but I've worked here 10 years, performed extra duties, and I still haven't been promoted to a management position. 환상을 깨는 것 같아 미안한데 나도 여기서 10년 동안 일하면서 가회 업무까지도 아주 잘은 했어. 하지만 아직도 관리직까지는 못 올라갔어 라고 말하네요. 그러자 제이슨이 정말? 이라고 말하자 마이크가 여기서 승진하기 위해서는 기업주나 사장과 친분이 있어야 해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표현 burst your bubble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Welcome and congratulations.
Thank you. I'm so excited that I got this job. I'm going to be diligent and perform extra tasks so that I can quickly get promoted into a managerial position.
I'm sorry to burst your bubble, but I've worked here 10 years, performed extra duties, and I still haven't been promoted to a management position.
Oh, really?
In order to get promoted here, you need to be related to the owner or the president of this company.
Today's phrase is burst, B B-U-R-S-T, burst, your, bubble, B-U-B-B-L-E, burst, your, bubble. When you burst someone's bubble, you are giving information to them that will more than likely disappoint them. So basically, you're ruining someone's happy moments and bursting their fantasy or expectations.
풍선껌으로 풍선을 크게 불고 나면 기분이 아주 좋죠? 그러다 한순간에 풍선이 터지고 나면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이렇게 풍선이 터지듯이 기대나 환상이 갑자기 깨지는 경우를 두고 burst one's bubble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상대의 기대나 환상을 깨다, 꿈이나 희망을 산산조각내다 라는 뜻입니다. 네, 오늘 배우신 영어 표현 burst one's bubble 잘 기억해 두시고요.
Now we'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Welcome and congratulations.
Thank you. I'm so excited that I got this job. I'm going to be diligent and perform extra tasks so that I can quickly get promoted into a managerial position.
I'm sorry to burst your bubble, but I've worked here 10 years, performed extra duties, and I still haven't been promoted to a management position.
Oh, really?
In order to get promoted here, you need to be related to the owner or the president of this company.
So today we learned that burst someone's bubble means to give information to them that will more than likely disappoint their expectations. Burst someone's bubble. Or burst your bubble.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프다라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마이클 런스투 락이 부른 Breaking My Heart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78년 9월 16일 오늘, 이란 남동부 지역의 사막 도시인 타바스에 규모 7.7리터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Only an atomic bomb could have done the amount of damage that Saturday's powerful earthquake did to the historic oasis town of Tabas.
약 3분에 걸쳐 지속된 이 지진으로 타바스 마을은 폐허로 변했고 주민 2만 5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지진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타바스 마을은 물과 전기 공급이 중단됐고 모든 통신망도 단절되는 등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구호활동을 위해 곧 700여 명 이상의 군인들이 투입됐고 의료단체와 구호요원들도 도착했지만 피해가 너무 커서 생존자들과 구호요원들은 국제구호단체의 도움을 요청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반정부 시위에 시달리던 이란의 팔레비 국왕은 지진으로 민심이 더 흉흉해지자 사흘 동안을 희생자 추모 기간으로 정하는 등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977년 9월 16일 오늘, 오페라의 여왕으로 군림하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세계적인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가 53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923년 미국 뉴욕에서 가난한 그리스계 이민자의 딸로 태어난 칼라스는 14살 때 그리스로 건너가 벨칸토 창법을 익혔고 이후 각종 오페라에 출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칼라스는 그녀의 스승이었던 엘비라 히달고의 권유로 이탈리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1947년 칼라스는 이탈리아의 베로나에서 오페라 라 조콘다로 데뷔, 이후 각지의 오페라 극장에 출연합니다. 이때 칼라스는 이탈리아 라스칼라의 명지휘자였던 툴리오 세라핀의 눈에 들기 시작하면서 세계적인 프리마돈나로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칼라스는 부유한 사업가였던 메네기니와의 결혼, 선박왕 오나시스와의 연애 등으로 전 세계의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와 풍부한 성량, 그리고 뛰어난 가창력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은 칼라스는 이후 1965년 은퇴를 선언하고 말년을 프랑스 파리에서 보내다가 1977년 오늘 53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